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를 것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신실하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쉬운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알려진 이름인데 작은 예수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원적지가 하늘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목적은 우리가 성탄절 때 나누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오셔서 그분이 처음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뭐 헬라 문화권에서는 자주 쓰이던 단어예요. 이렇게 뭐 탄식하는 것, 한탄하는 것, 그래서 뭐 후회하는 것 이런 뜻인데 사도들이 쓰기 시작하거나 예수님이 쓰기 시작한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 회개하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 처음 오셔서 전한 메시지가 내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던 방향을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옳다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계속 그 길을 가라. 그렇지만 그 길이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리 돌아서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 이건 뭐 아무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돌이키라.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처음에 선포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천국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끌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12명 제자를 부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너는 사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부들이니까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뒤에 조금 더 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뭐 손질하던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이렇게 랍비가 부른다고 해서 얼른 그렇게 따라 나설 일은 아닌데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그냥 철석 붙어버리듯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온 제자들이 3년쯤 다 돼갈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갈릴리 훨씬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는 가이사르의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 로마 황제가 주가 되는 도시죠.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님, 마이 로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네,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십니다. 이건 엄청난 표현들이에요.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분을 메시아라고 말하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전체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얘기하자. 예수님도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3년간 따라왔다고 나를 제대로 따라온 줄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를 따른다는 게 진정한 의미가 뭐냐? 나를 끝까지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이에요. 나를 끝까지 따라오려면 너희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부인하다는 말의 깊은 뜻은 속뜻은 포기하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self-denial. 근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어느 기독교인이 어느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다닙니까?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개념조차 없는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사다리를 타고 윗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다 이런 시니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순교자들이 1년에 10만 명이 넘는데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무슨 건성건성으로 따라가서는 결국은 다 도망가고 말아요. 마지막 순간에. 실제 사복음서는 그 기록이에요.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또 실패하고 한 전체적인 실패의 기록이라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3년간 데리고 다니는 이 제자들 열둘이 하나도 이렇게 실패하지 않은 제자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기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게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넘어지고 말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지고 있지는 않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진 시간은 뭐 빌라도 관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죠. 그 시간 한나절 동안 십자가를 지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아예 쫓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자기를 부인하라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전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한다, 회심한다는 것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다 가짜예요. 여기 다 가짜끼리 앉아서 뭐 찬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로 절대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하려고 저도 묻은 애를 쓰지요. 그러나 뭐 조금만 이렇게 뭐 예배 드릴 때 좀 신경이 쓰이면은 또 안에서 훅 올라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들. 그리고 뭐 또 뭐 성도들이 나가다가 또 주차하고 싸우고 하면은 뭐 그냥 왜 와가지고 저러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이 확 나지 않겠어요? 무슨 자기 부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제자가 된다는 길은 특별히 그냥 무슨 뭐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야. 예.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내가 목숨을 나를 위해 잃으면은 찾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잃는 목숨은 뭐고 찾는 생명은 뭐예요? 찾는 건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분이 자기 부인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기본 취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 목숨을 잃어야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곧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얻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40일 금식하고 주린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뭐냐면 첫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지는 것마다 마치 마이더스의 손처럼 황금이 되듯 이렇게 돌을 만져서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너 여러분 금식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는 상태에서 돌로 떡이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먹어라. 자기 부인이죠. 근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뭐 그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성전에서 한 70m대 67m인가요? 더 그 정도 거리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너를 받아주면 야 그러면 다 메시아라는 걸 알 텐데 뭐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고 고생할 게 뭐 있니? 그냥 고층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착지하면 그럼 너는 그냥 뜨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그런 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탄이 마지막에 여기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너 나한테 무릎 하나 한번 꿇으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존재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성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보존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 미션, 영생을 전파하는 미션을 지금 줘야 되는데 그 영생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 안위에, 자기 성취에, 자기 성공에, 자기 것에 집착해서 묶여있는 자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는 하나도 쓸 게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열두 제자 중에 단 하나도 쓸모가 있는 제자가 없어요. 가장 똑똑한 게 그나마 유다인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한테 또 팔고 도망갔어요. 또 자, 자기 부인이 안 된 제자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복음서 후반전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제일 먼저 그냥 부인했을 뿐이에요. 가롯 유다만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인하고 그냥 은 30에 팔고 그리고 또 자살하고 말았죠. 가롯 유다는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친구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쫓으라는데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도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자기 어머니 미세스 세베대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오른편에 우리 큰아들 예수님 왼편에 우리 작은아들 앉혀달라고 로비를 벌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치맛바람 소식을 듣고 열 제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작은 자가 되어라.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팔 자의 손이 있다. 누군데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런 분위기인데 누가가 오직 누가만이 그 일 뒤에도 누가 큰지를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성만찬이 끝났는데 성만찬이라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죽을 내 찢길 살을 먹어라 내가 내일 흘릴 피를 마셔라 그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또 다퉜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들은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받을 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한다.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심지어 그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냐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제자들 3년간 직업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신앙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한낱 종교 생활, 종교 플레이, 종교 노름에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무슨 뭐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하려고 그러고 에? 다 교회하면 큰 교회 하려고 그러지 대한민국에 두 종류 교회, 목사밖에 없어요. 대형 교회 목사와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사밖에 없대요. 대한민국에 두 종류밖에 목사밖에 없어요. 성도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사와 성도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사밖에 없대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끝내 다 도망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씩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고 나는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도 같이 가겠다고 큰소리 쳤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열 제자들도 동일한 목소리로 저희들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지만 마지막에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일 만만한 게 교회예요. 절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거기도 종단이 있고. 여러분 캐톨릭 함부로 욕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돼요.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는 마치 모래알 같은 그런 게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어쩌면 따라갈 때 회심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한결 낫겠지만 처음부터 회심하지 않은 채 따라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회심 자체가 철저히 일어나면 자기 부인은 자연스러워요.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던 시선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온통 빠져있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적어도 결정했다면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못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용서 안 합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다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애를 키우면서 이게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매일 두들겨 팹니까? 안 되는 거 아직까지는.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대소변 가릴 때까지? 여기 거짓말 한 번씩 안 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다 거짓말을 떠날 때까지 기다려준 부모 덕분에 다 시집가고 장가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 번씩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불러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 또 물어서 그걸 굳이 그 상처를 또 보듬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제자들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오순절날 호련히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질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비로소 너희들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서서 너희가 나를 증언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질문은 그거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데부터 이후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 안 된다라고 그러면 포기하는 신앙으로 갈 거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세 번씩 부인했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진실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언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또 일어서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리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는데 우리는 안 넘어지겠으며 요한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들을 12명의 그 작은 무리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닿지 않는 제자들을 끝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안 된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궈 놓고 다 숨어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다시 숨을 내쉬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을 때 그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쫓는 제자들이 된 것이죠.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자신이 있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죠. 항상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나 자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이 정말 나보다도 중요하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연애란 뭐예요? 이성 교제란 뭡니까? 나보다도 그 상대방을 더 많이 생각하면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시간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같이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도저히 흩어져서는 못 살겠다고 같이 살아보자고 해서 살다가 또 후회하는 거죠. 제정신 차리면 다 후회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면 못 가는 길이고 제정신으로서는 끝까지 못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항상 상충되고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그분을 더 존중하기만 하면, 그분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만 하면 그분께 내 의지를 꺾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버릇처럼 거짓말하다가 거짓말을 그만두게 되고, 뭐 날이면 날마다 술자리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배 자리로 가기를 소원하게 되고, 돈을 버는 것에 모든 신경과 관심을 쏟다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일에 점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실패도 하고 비록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음을 걷게 될 것이고, 나 자신보다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돌아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 부인을 했더니 아,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물, 내 소유란 게 없구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이걸 나누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나, 그래 재능을 나누는 사람,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재물을 나누어서 이 연말에 구제하는 사람, 누군가 보니까 뭐 그냥 현금 봉투를 남의 집에다가 두고 가거나 어디 무슨 뭐 공인기관에다 두고 가서 이걸 누군지 따라오니까 따라오면은 그 헌금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기 부인이 됐다면은 우리의 삶은 예전의 삶과는 구별된 삶,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BC와 AD로 확연히 나누어지는 삶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런 삶에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삶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에게 잔잔한 충격이 되고,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갔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그런 놀라운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때 내 의지로 바뀐 게 아니라 어느 날 정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형제를 봤는데 정말 몇 년 전과는 얼굴이 그냥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변화가 우리가 무슨 주도해서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쩌면 너는 자기 부인이 될 것이고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일은 많이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 매일같이 설교도 했는데 또 많은 성도들은 뭐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그 일은 해봐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모두 다 털어서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구나. 이런 걸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생기고 마는 거죠. 따라서 올해 우리가 뭐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내 생각에 몰두하는 시간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차츰차츰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인생의 궤적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이 마음간에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적어도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어쨌거나 지금 각박한 세상이고 전부 분노에 차 있는 세상이지만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조금 더 이웃을 배려하는 세상, 그리고 점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길, 믿음의 시간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내가 날마다 부인되게 도와주시고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십자가가 힘겹다고 떨어뜨릴 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듯 제게도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대신 질 수 있는 사람 함께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이 길 주님과 함께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압니다. 해서 주님께서도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성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올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제 자신이 부인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냥 뭐 정초고 나중에 또 끝나고 또 우리 또 뭐 이렇게 서로 신년 인사도 할 겸해서 그냥 양복을 입고 하기로 안 목사랑 입을 맞췄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이 우리가 안 목사하고 우리가 하는 게 전직 의사와 전직 기자의 만남이라고 해서 사실은 의기투합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아 이분은 참 전직 의사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환자를 안 보죠.
예. 네. 아, 예, 환자는 심장내과 의사로는 안 보는데요. 다른 형태의 환자를 많이 봅니다.
교회에 오는 환자들?
아, 예.
여러분들 다 환자인 거 아시죠? 다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예. 먼지가 나더라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환자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거를 겪을 때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과 아픈 건가 하는 생각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아플 때는 아픈 거니까 그건 잘못한 게 아닌데, 사실은 어떨 때는 진짜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상처받았네, 옛날에 뭐 과거에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핑계 삼는 경우도 또 있지 않나 싶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16년 전에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이단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던 터라 잘 몰랐는데 성도들에게 돈과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요즘 제가 그런 곳에서 세례를 받은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 뭐 세례 문제는 그런 고민을 가진 분이 적지 않습니다. 뭐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세례 받은 게 이게 진짜 세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내가 진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은 세례 받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제 세례파 여부가 굉장히 큰 종교적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강압적인 거나 분위기나 뭐 이런 일로 해서 그냥 뭐 지나간 세례라고 그러면은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서원, 서약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심지어 견신례조차도 새로운 세례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뭐 이렇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드리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새롭게 진지하게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구나 그 먼저 받았던 그 교회가
이단이었다면
그런 거라면. 예. 예. 이건 조금 더 다른 질문이지만 세례에 관련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일본인 남편과 일본 교회에서 예배하는 초신자입니다. 남편에게 세례받기를 권유했는데 단번에 거절하니 젊지 않은 제 마음이 조급해지곤 합니다.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남편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본인은 세례교인이고 남편은 세례교인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정말 이 세례가 자칫하면은 세례가 무슨 만능은 아니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만능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구약시대 때도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 몸의 할례를 보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몸의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신약 시대로 오면은 그 할례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마치 할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례 받고 그날 밤에 밤새 술을 마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세례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열려도. 뭐 열려서 본인이 세례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한 세례가 효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이해가 길기 때문에 뭐 제가 다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억지로 이렇게 강권해서 받은 세례인데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저희들이 또 목격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세례는 받는 게 좋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지만은 그분은 죄 없으시지만 누구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분이 먼저 세례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야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이 또 필요하고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 몇 방울 머리에 뿌리거나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반드시 동시에 또는 선후가 있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세례를 더 확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세례는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한편은 그 남편분께 아내분이 세례받고 나온 다음에 소위 baptismal life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그 전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남편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네,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했는데 괜히 세례 받고 내가 받았으니 당신도 받아야 된다고 조르는 거가 아니라 정말 조르는 건 주님께 조르고 우리가 이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남편이 봤을 때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자기 부인과 관련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네. 이 질문 아니 오늘 좀 질문을 새해 첫날이라 엄선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엄선해서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모두 본능적인 욕구인데 이런 것조차 다 잘못 부인하면 죄책감이 커지고 자기 파괴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하는 것과 또 다른 질문은 성경 말씀 속에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존감이 낮은 것과의 차이, 뭐 이런 자기 부인이란 이런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인가, 혹은 자기 부인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과 이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1차적인 욕구가 잘못된 것 아니죠.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욕이죠. 필요한 것 이상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 그건 뭐 이렇게 죄악 중에 죄악이죠. 우리나라는 뭐 일부 일처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처제가 깨진 나라가 많아요. 또 깨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배우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러 사람을 저렇게 감당하려고 하나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그것도 일종의 또 탐욕이죠. 저는 그분들 사는 삶의 자리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 그 경쟁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탐욕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욕망이 생존의 필요, 생존의 욕구를 넘어서서 그게 경쟁의 어떤 수단이 되고 남을 억압하거나 남을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건 분명한 죄악의 경종이 울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욕망이 내가 그 선을 본인이 생각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연예인이 옷을 옷장에 뭐 수백 벌 걸어놓는 거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가정주부가 수백 불 걸어놓는 건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나 마찬가지죠.
네.
네. 그다음에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존감을 쓰기에 따라서는 건강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존중하는 주님을 존귀케 하는 주존심이 잘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존심을 갖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자존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야 될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게 깨어져서 주존심은 안 생기고 자존심만 망가졌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자존심은 오간 데가 없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격이 높아지고 인생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곤란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존심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자존심이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존심이 생기면은 우리 자아에 집착하기보다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격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격과 우리가 거의 그야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까지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뭐 노래 보면은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뭐 그런 표현이 있대. 내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훨씬 높은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도 정말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높아진 주존감과 주존심이 인간의 격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보고 알게 되니까요.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어떤 존귀함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라면, 그걸 이제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그 존귀함이 흔들리거나 또 위협을 받겠죠.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가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정말 문명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 생각에 그냥 짐승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프간의 여성 환자를 대할 때, 이분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참 한 적이 있어요. 제 머리로는 잘, 논리로는 해결이 안 됐는데요. 우즈벡에 돌아와서 한참 지나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분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거가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목사님께서 주존감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존감이 바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로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그분의 생명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평소에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는 질문에는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답을 이미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좇는 그것이 결국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
그래서 아까 자기 부인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포기하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신약적 개념만이나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존재란 내게 내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을 지으신 분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소유에 집착해 있거나 내 소유에 갇혀 사는 사람과 그게 깨어진 사람의 길이 전혀 다른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내게 아니고 내 인생 내거 아니고 내 시간이나 재능이나 내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의 첫 출발점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도 줄곧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에서, 구원의 핵심은 이 세상에 무슨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무슨 이렇게 죄악의 구덩이에 있다가 쑥 건짐을 받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구덩이는 바로 자기 자아라고 하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그 자아가 판단하는 모든 이 비교심,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분노심, 여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은 없어요.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회심을 하라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못 박는 곳이에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면은 일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회심이 안 되는 부분, 우리 이미 사고의 프레임워크가 세상 방식대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는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의 회로를 새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으로부터 사유의 체계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말씀의 사고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능력은 우리가 무슨 뭐 단순히 뭐 수련한다, 수양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위한 새로운 우리 틀을 깨는 기준이야말로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아마 이건 그냥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확인하시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읽어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이어서 한 후에 오늘은 Q&A를 여기서 좀 정리할 것 하였으면 합니다. 직장 동료 소개로 성경 공부를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중 그 은혜로운 모습, 찬양,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실생활에서 본인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노발대발 하십니다. 구원된 마음이 행동으로 발현이 안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위선적으로 보여서 너무 흔들립니다. 제가 시험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뭐 그 성경을 읽으면 많이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얼마나 목소리도 크고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던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 저 녀석들한테 그냥 번개를 쳐서 다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도 그런 막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다 달고 다닌다 했지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보다는 그런 걸 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나는 어떤가. 그래서 인생에는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닮고 싶지 않은 분들은 우리의 반면 교사들이죠. 아, 나는 저런 신앙이었으면 좀 어렵겠다. 남한테 시험을 주는 신앙이겠다. 이걸 아는 거라면 그 사람은 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뭐 화를 내거나 실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런 신앙이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신앙에서 점점 성숙하다는 것은 분노하기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비심이 인내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죠. 세상은 에이 저 인간 틀렸구만, 그치다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돌아설 때까지 또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라면 그냥 버리겠습니까? 친한 친구라면 그냥 돌아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너 가까운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한다 하다못해 천하의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하고 관계가 있건 없건 해가 악인이든 선인이건 빗방울이 악인이건 선인이건 내리고 비추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차원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밉게 하는 사람에게도 뭐 뺨은 우리가 뭐 오른뺨 맞고 왼뺨까지 못 돌려야 될지라도 나한테 막말을 하건 싫은 소리를 하건 그 사람에게도 낯빛 불키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그게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뭐 단계 자기 부인입니까? 누구나 우리한테 불편을 끼치죠. 그러나 불편을 끼치더라도 그 사람을 감싸 안고 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죠.
저는 모태신앙인 거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게 무엇인가 이제 많이 배우고 또 느끼게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저 뭐 신앙적인 충격 뭐 한참 고민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왔을 때 쓰는 말과 병원에 갔을 때 쓰는 말의 그래서 말 세트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좀 헷갈려가지고 교회 와서 뭐 목사님한테 오늘 환자가 많이 왔네요. 그랬다가 교회 병원에서는 기도 잘 안 하고 하는 이런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가운 입고 기도하지 못하는. 근데 이렇게 말을 다 서로 다른 언어의 세트를 쓰면서 사는 이런 분열된 세계를 사는 게 정신 분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내가 두 세트를 살 게 아니고 하나의 세트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결정을 하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아마 이분에게 그렇게 좀 좀 힘들고 혼란을 주는 분도 성경 공부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인자하게 말하지만 일할 때는 또 전혀 다른 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든 교회에서 있든 하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감하고자 하는데 오늘 갓 성인이 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기독교에 대한 실망과 어른들에 대한 실망, 부모님의 종교 압박에 따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때 숨이 막히고 안 쉬어지는 경험까지 했었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예수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순수하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고 자기를 부인하려면 예수가 진리인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갓 성인된.
네, 근데 그게 참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아폴로지스트죠. 변증론자고 그분도 이게 불신자에서 크리스천으로 네. 회심한 분인데 정말 옥스퍼드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너무 심플한 기준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셨어요. 본인이 성경을 놓고 자 예수가 가르치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첫째 정신병자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정신병자라는 가정을 놓고 사복음서를 찬찬히 꼼꼼히 읽어본 결과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한 3년 동안 한 번도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정신병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이분이 사기꾼의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했어요. 사기 아닌가? 조금 뭐 기적 같은 거 보여주고 뭐 이렇게 병 낫게 하고. 그런데 적어도 C.S. 루이스가 이런 결론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사기꾼은 남에게 소대를 끼치고 본인에게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하나도 자기가 이익을 취한 게 없다. 그는 끊임없이 베푸는 입장에 있었을 뿐이고 남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입장이었지 그걸 반대급부로 받은 게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사기꾼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남은 결론이 뭐냐면 이분은 진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수준으로 검증해봐야 뭐 개미가 인간을 검증하는 수준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이성으로 우리도 철저히 예수님을 검증해야 되는데 단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이런 교회를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교회와는 많이 거리가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고 또 기독교인을 보고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검증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진리의 길이 자유의 길인가? 이걸 본인 스스로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건 단언코 맞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보다 더 강력하고 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걸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아무리 어릴 때 상처가 많고 시험을 많이 받았더라 할지라도 좀 죄송한 편이지만 가짜를 보고 시험에 드는 건 자기 손해예요. 예, 진리를 못 보고 진리 아닌 것을 보고 분노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결국 자기 손해죠. 저는 이분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읽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을 자주 읽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필요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먹는 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도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해 첫날인데요. 오늘 저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2부 예배 끝날 때도 이 찬양 했었는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아시죠? 아까 반주 해주셨는데 우리 가사도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나의 마음에 잠깐만요. 우리 가사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찬양하지만 그 말대로 지키는 것 결코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여 2023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 원하는 인격으로 빚어가시고 나를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는 것 없고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이 되지 않는 것 없다는 것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생의 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는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제한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명령 올 한 해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된 이 시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